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갔죠?
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사시니까 태풍이 겁이 나서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덕수양간에 태풍이 못 오도록 방향을 돌리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우리 성경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제 성경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오늘 조금 많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하셨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멧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서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덜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갔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쳐서 던댕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에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교회라는 곳으로 이끌어 오신 게 아니고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신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모든 인간들이죠. 허감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감의 권세. 어두움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단의 세계, 불신의 세계, 오름의 세계, 정직함의 세계, 성실함의 세계, 반듯한 세계.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거든? 우리 싸우자. 그래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요? 내가 말이야 이제 너하고 못 살아. 언제까지 이래 살 거야. 허구한 날. 이러고 싸우지 그죠? 네. 언제까지 이러기는 죽을 때까지 그러지. 그러고 사세요 그냥. 여러분 남편 안 바꿔집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꿔져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 자꾸 머리만 휘어져요. 그냥 내비두세요. 여러분 집에 소나무를 한 그루 옮겨 심어놓고 아침에 물 떠놓고 빌고 저녁에 빌고 낮에 빌고 밤에 빈다고 소나무가 참나무로 바뀔까요? 바뀌겠죠? 안 바뀝니다. 그게 바뀌면 성령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행악의 종자야. 너는 처음부터 거짓의 자식이야. 이래 있어요. 이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를 건져내서 다른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라 해서 그게 어디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예수님이 만왕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지배하는 나라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죄가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병이 없는 세계,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지? 예, 몰라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건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요. 왜? 보여주면 다 갚으니까. 너무 좋은 걸 많이 보면은 이놈의 세상 좀 힘들 때면 다 갚으려고 하거든. 안 그래 자꾸 갈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보여주셨어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시키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었냐? 어제 이야기해드렸죠? 돌감나무 가지를 확 꺾어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그 꺾어서 원래 돌감나무는 버려버리고 그 가지를 꺾어서 이 가지를 어디에다가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부터 이 돌감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 거죠. 맞죠? 여러분과 나를 허감의 권세에서 사단의 세계에서 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단을 버리고 분리시켜놓고 예수 안에 옮겨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어때? 아멘 하려면 확실하고 안 하면 하지 마시오. 이제 벌써 이만큼 교육받아서 뭐가 될 만도 한데 늙었다 이거죠? 네? 막 가십니까? 네, 자, 갈 때 가시더라도 하고 가셔야죠. 그죠? 예. 네. 갑자기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단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옮겨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 사는 삶을 끝을 내셔야 돼요. 아멘? 네. 맞아요. 쉬운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자가 시집 갑니까? 남자가 시집 갑니까? 그러져라, 그러져라. 여자가 시집 가져라. 네. 또 남자가 시집 간다고 할 거 큰일 나요. 그 가끔 남자가 시집 간 사람이 있어요. 대릴 사위. 네.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날부터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너 시집 가거든 그 집구석 죄송합니다 귀신이 되라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예. 네. 그 귀신 안 되면 맨날 첫날 남편하고 싸우잖아. 귀신 되기 싫어가지고 야 니하고 못 살겠다 이놈아 하고 싸우지 그죠? 그래 싸웁니까? 니하고 살고 싶다 이놈아 하고 싸웁니까? 예. 네. 제 아내는요 다시 죽으면 니 안 만나고 싶대요. 나는 또 만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해주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이참에 확실하러 갑시다.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헛방이죠. 예. 내가 맨날 나쁜 짓, 엄한 짓, 헛된 짓 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어디다 맞추면 됩니까? 신랑의 마음에다가 인생을 맞추고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보, 방에 들어와봐. 시끄러, 지금 된장 끓어. 아, 좀 와보라니까. 지금도 괜찮아, 된장 끓여, 왜? 그러면 이제 싸움 나요. 된장 끓는 것만 놔두고 들어가면 돼. 맞죠? 된장이 끓어가지고 넘쳐 다 타버렸어. 나중에, 이게 뭐야? 어메, 된장 타네?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래요.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된장이 끓는 것만 놔두고 신랑이 오라고 가면 돼. 누가 책임져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시장 보러 가야 돼, 나 지금 누구 만나야 되는데, 놔두고 복음 전해, 예! 하고 놔두고 복음 전하면 그 만날 사람, 하나님 다 요리해가지고 딱 갖다 놔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이제 그래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삶을 사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느냐? 예수님 안에다가 딱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결혼해서 시집온 여인이 남편 집에 와서 그 집 가문의 어떤 삶을 하나씩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나 우리 집에 살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요. 맞죠? 여보 여보 우리 시아버지 너무 고지식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왜 우리 시아버지 저렇게 고지식해? 이러면 어쩌자는 거요? 굴러 들어온 들이 시아버지를 빼겠다는 거 아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인생 살기가 참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그럼 큰일 나죠? 왜 우리를 옮겨놨을까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요령으로 사는 이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너무 멋진 상황이 벌어졌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상황이 벌어져 있죠. 어떤 상황이에요? 와보니까 시글락이 불이 확 타고 있죠. 그죠? 지금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장면을 쳐다보는 순간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넋이 나가버렸어요. 왜? 내 집이 타고 옆집이 타고 앞집이 타고 뒷집이 타고 다 불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말하기 전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까요? 기뻐서? 기뻐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이게 울 일이여 시방? 그럼 네가 더 많이 울거냐 이러지 마시고 제가 성경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천천히 찾으십시오. 아마 방송국에서 빨리 찾아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쯤 띄워줄 만한데 안 띄워주네. 그죠? 졸고 있는가 봐요. 5장. 아, 내가 장수를 이야기 안 했구나. 5장. 절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말을 뜨는 거 봅시다. 16절. 우와. 잘하죠? 예. 제가 이야기 안 하니까 못 띄우는 거예요. 자고 오래 살았으면 벌써 뭔 말씀할 줄 알고 띄웠을 텐데 강주가 한번 띄워주거든. 자, 5장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아, 예, 이제 뭐 호흡이 잘 맞네요. 항상 예,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 항상? 자, 항상? 기뻐해라. 제가 하거든 하세요.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는 날 보고 허감의 권세인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신 그날부터 날 보고 너는 항상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예. 근데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 시방 울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윗 교제하러 갔다 오세요 알았어 다윗 불러서 교제를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왜 슬퍼할까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움이 딱 밀려오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확 쓸려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자, 눈에 보이는 시글락이 불이 타고 있는데 불탄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있는 게 보이면 이게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3층짜리 이 빌딩을 세우려고 준비를 어느 날 집을 막 부수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아들이 쳐다볼 때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너무너무 슬퍼하겠죠. 그죠? 아버지 세계를 아는 아들은 박수치겠죠. 같이 부수겠죠. 왜? 이게 무너져야만 좋은 새 집이 세워지는 걸 알게 되는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집을 부수고 일을 하겠지만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아버지 미쳤다 하면서 싸우겠죠. 그죠?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갈락의 성을 불질러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짐승이나 노랑물을 다 가지고 가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었어요. 얼마나 울은 거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해서 이래 울었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숨이 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울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같이 울었던 옆에 군인들이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꼴을 내가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다가 맞아 저 다윗 때문에 그래 저놈이 저래서 그래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저 말 듣고 전쟁 나갔다가 내 마누라 뺏겨버렸잖아 다윗 죽여버리자 그래가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좀 전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끌어안고 막 괴로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메 이게 뭐야 왜 그래?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있던 동료들이 너 때문이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또 울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죽음이 딱 몰려오니까 우는 것도 끝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자, 데살로전서에는 연필 하나 넣어 놓으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으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아까 어디 읽었죠?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을 읽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무하리라 도로 찾아리라. 이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퍼하고 어려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았던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시글락을 불질러버리고 노랑물을 다 뺏어간 블레셋 군을 쫓아서 가요. 가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하고 말을 타고 도망간 400명은 다 죽이고 잃었던 노랑물을 전부 다 찾아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8절 2절에 다윗이 당했던 이 장면 속에는 슬픔과 울음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앞에 있는 다윗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형편을 이기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다윗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여전히 시글락은 불타고 있고 여전히 시글락의 백성 슬퍼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슬픔에서 울음에서 끝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블레셋 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만한 어떤 전술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군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쫓아갔어요. 왜? 가라! 쫓아가라! 정녕 네가 미치고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게 도달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불질렀구나. 내가 쫓아가면 뺏을 수 있구나. 어떻게 뺐지?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가만 돼요. 제가 2013년 6월 달에 강주를 갔을 때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6월 3일 날 강주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진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강진길을 끌어안고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강진으로 달려가면서 폐 죽여버리겠다고 왔어요. 저 성질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네 죽건 나 죽자. 이게 첫 번째 올라오는 착한 마음이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네가 참 착한 사람이었죠. 차를 막 운전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덜덜덜 손이 떨리면서 갔어요. 처음 당하니까 엄청 막 떨리더구만요. 그 사람은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인데 가서 싸우면 못 이기거든요. 성질만 그러지. 운전하는데 전화가 벨이 울렸어요.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딱 뜨는 거예요. 긴장이 돼야 안 돼요? 긴장이 안 되지, 되기는. 바짝 얼어버렸죠. 긴장도 안 돼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딱 첫마디가. 박 목사. 이게 첫마디예요. 예.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 이런저런 것도 안 물으시고 절대로 싸우지 마라.
꼭 산신령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싸울 건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가서 싸울 망정,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잘 하시네. 예. 두 번째 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인신 공격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하고 똑같네요. 예. 속은 아닌데 입으로 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잘 해주라 하더라고. 음에 미치겠네. 업으로 가는데 잘 해주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것만은 못해요. 업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참, 입은 묘하더구만요. 속은 무겁을 끄는데 입은 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 놔뒀어요.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예. 참 나도 요상한 놈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참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뭐 나 끊는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끊으셨어요. 나도 끊었죠. 또 차를 타고 한참 간 한 30분 좀 지났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또 전화가 또 오셨어요. 똑같은 말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무조건 쏘고 나인데 예. 예. 제가 한 거는 예를 8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 선교회 간판이 내려오고 이상한 이름 간판이 올라가는 거라. 제가 차 창문을 열고 이러고 쳐다봤어요. 내리도 안 하고. 그래 위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를 이렇게 지도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 하세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뭐해?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세요?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차를 딱 대고 오니까 내려와서 갖고 가쁘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잘해줘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돼, 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마음에서 매몰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무시하고 싸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내가 목사님을 짓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칸 목사님 말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무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잘해줬어요. 그리고 안 싸웠다니까요. 밥까지 사줘가면서 규제했다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엄청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날 전심된 중대에서 광양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날 저녁때에서는 완도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완도를 내려갔다가 집에 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눕지 못하고 앉아서 머리를 잡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웃자라고. 말대로 웃자라고. 내 앞에 펼쳐지는 형편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저희 은혜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송정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담양교회가 뒤집어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걸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잡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강진교회 가서 막 싸우시다가 그날 저녁에 송정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금방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말씀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 말씀 하나가 마음에 팍 꽂힌 말씀이 있었어요. 정령 미치고 도로 자살이라. 쫓아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자살이라.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시글락을 불탄 게 아니고 강주 지역이 불탄 걸 보면서 벌어졌던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줬던 그 약속의 네 마디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같이 붙잡아 주셨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다 찾아서 오늘 아까 오전에 조금 전에 송정기 목사님 말씀 전하셨죠? 그 땅이 이제 건축 허가 나오고 공사 시작합니다. 몇 달만 지나면 준공이 떨어지면 당당한 우리 소유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다 끝을 내세요. 기적적으로 강정교회도 재판에 1심에 졌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다 찾았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심에 어떤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일을 하나 해가지고 완전 당해버렸어요. 2심 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이 부분을 주관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도 그 선임한 변호사가 아무도 못 찾은 걸 찾아내가지고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지만 긴 세월이 흘러흘러 어느 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 송정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이 말씀 한마디를 제 마음에 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 그 가지를 꺾어서 창감는 접을 붙여서 뿌리에 오른 진액을 올려보내서 그 가지를 진액을 받고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저에게 일을 해줘요.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때로는 혈기도 올라오고 감정도 북돋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희진아 내가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싸울 마음을 가라앉히고 임신 공격할 마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그런 일을 부딪혀 나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바꾸시고 일을 하셔요. 제가 성경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성경 41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1장 8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하고 싸우던 자들을 내가 싸울게. 내가 그들을 허무하게 만들게.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넌 두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나를 문제 속으로, 얼음 속으로, 불구덩이로, 물 속으로 끌고 가셔서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나만 믿어.
내가 너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네가 싸우지 마. 네가 싸울 일이 없어. 내가 싸울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싸우면 주님이 못 싸우시니까.
이 문제 네가 싸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너 빠져. 내가 할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일러주면 돼요. 하나님, 어쩌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현장을 갔다 돌아와서 제가 한 일은 앉아서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울면서 목사님 왜 저 여기 보냈어요? 하나님 왜 보냈어요? 이게 제 원망하는 소리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네 보고 하락했냐? 내가 네 보고 뭘 하락했냐?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 없는데요. 잠이나 자. 하룻밤 자고 나고 한 달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너무 심기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형편 너무너무 힘드는데 마음은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기다려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풀 수 있는지 막 관심이 가고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진짜 막 탈기를 치고 울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 담대하고 담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죠? 너와 여러분이에요. 함께 한다? 안 한다? 한다 켰어요. 함께함입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 하겠다고요? 너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잡고서 안 잡고 있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잡고서 안 잡고 있어요. 잡기는 뭘 잡아 아무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자 사물의 눈을 가고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뜨셔야지요.
마음의 눈을 뜰지어다. 자 말씀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를 잡고 잡고 있어요.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를 잡고 잡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맞죠? 자 눈에 보이는 형편은 안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잡아요 안 잡아요?
잡고 있습니다.
뭘 믿으실래요? 말씀에 잡고 있는 하나님 믿으실래요? 내 눈에 보는 형편을 믿으실래요? 자, 형편을 무시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허연 것도 형편이고 허리가 꾸린 것도 형편이고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박옥수 목사님을 돕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발을 내딛으면 반드시 돕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영광과 복을 주려고 간주로 보냈다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노메나 이거 아멘하고 받았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죠? 자, 내가 너를 도울게.
11절 보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음모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많은 모함을 하는 인생들 어떻게 한다고요?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네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맞죠?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싸우는 모든 데를 그렇게 막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몇 분 모르겠네. 제가 50분에 올라왔거든요. 예, 12시 딱 정광이 맞히면 혼 안 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할게요. 응? 자, 여기다 시골에 많이 사시죠? 이 지구상에 참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씨앗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딱딱한 겉껍질이 있어요. 맞죠? 밤송이를 딱 벌리면 안에 밤알이 나오죠? 그 밤에 껍질이 있지요? 껍질을 까면 안에 그 밤 안에 또 껍질 또 있지요? 그걸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걸요? 예? 네, 본이. 어디요? 합천? 어디? 아, 진주도 본이라고 해요? 아, 반갑소. 네. 나는 우리 동네만 큰 줄 알았지만, 진주도 본이라고 그래. 본이. 이렇게 전라도 가는 아무도 몰라. 날 보고. 목사님, 본의가 뭐요? 어미, 이 덜판 양반들. 자, 그런 거 말았어요. 본의가 본의지, 뭐긴 뭐요? 그 밤을 딱 가면 안에 틀이 있는, 그죠? 껍질 있죠? 그 틀을 다 까고 알을 드시죠? 왜? 니나 먹어라 그러지 말고. 그거 별로 맛 없지요? 먹으면? 떨보요. 텁텁해요. 그래서 안 드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니 먹어라 그러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든 씨앗은 이렇게 속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전부 다 떨보요. 왜 떨볼까? 그 밤알이 땅에 떨어져서 물을 만나면은 이 밤 껍질 속에 있는 안에 씨눈이 들어있는데 이 씨눈이 싹이 트고 올라와요. 맞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씨 먹는 밤을 딱 쪼개보면 안에 씨눈이 하나 있고 밤이 이제 우리가 먹는 알이 있죠? 그 가에 번이라고, 번이라고 하는 이 속 껍질이 있는데 이게 떨봐요. 안에 있는 것은 썩어서 그름이 됩니다. 사람이 먹는 밤알은. 그럼 이 그름이 될 때 땅에 있는 수많은 잡균들이 이 영양분을 뺏으면 확 물려와요. 그걸 완벽하게 지켜주는 게 밤 껍질 본이가 해요.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향을 묻고 자라서 성장하면 다른 데 있는 땅의 영향을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기 자라서 큰 아람들이 밤나무가 돼요. 자고로 옛 어른들이 기관지가 안 좋은 아이들에게 이 밤 껍질을 끓여서 그 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밤을 구워서 그 보니체로 먹으면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좋아진다. 제가 많이 먹었어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럼 모든 씨앗은 그렇게 속껍질이 있어요. 마치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의 몸에서 산이 나와서 임신 위에 다른 정자가 와도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죽여버리죠. 아내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 씨앗도 그 본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말씀이 완벽하게 막아서 어떤 생각과 형편이 와도 끌려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아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5절과 31절 이하들을 보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잡고 있으니까 끌고 가려면 나는 끌려가도 주님은 안 끌려가거든. 맞아요? 나는 시험대로 주님은 시험 안 드시거든. 나는 슬퍼도 주님은 안 슬퍼하시거든. 주님은 슬픔을 잡아먹고 괴로움을 잡아먹고 고통을 잡아먹고 행복과 소망을 주니까 내가 슬퍼할 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죠? 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찾아볼까요? 네. 시편. 여러분 시편을 한번 펴보시죠. 91편. 91편 좀 많이 읽을게요. 869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너는 밤의 논란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항폐한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조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이 성경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는 자라고요? 그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허감의 권세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 안에 옮겨져 있는 나, 돌감나무 가지로서 꺾여 죽어서 멸망으로 가야 할 불살림을 당해 인생이었던 내가 꺾여져서 상감나무에 접이 붙인 그날부터 저주가 끝나고 불탐이 끝나고 죽음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게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스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네게 못 미치게 내가 막을 것이다. 나는 재앙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들어있는 내 인생 주님은 재앙에 나를 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죽음의 슬픔의 고통에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이었죠? 항상? 에헤이, 항상? 예. 왜 기뻐야 됩니까? 자, 말씀 안 해보니까 살펴 잃을 수 없어요. 에, 그래, 쪼개 해야지, 그죠? 예, 설팔이 없어요.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바디지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을 말씀 안으로 옮기십시오.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을 무시하십시오. 그런 형편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형편이 주님 안에 나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천이니 만이니 네 우편과 좌편에서 엎드려지고 자빠지지만 너는 안전하다. 왜? 너는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 내가 싸울게. 내가 허무하게 만들게.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계 안으로 지금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내일까지 계세요. 뭐. 이제 집에 가셔서 또 먹고 즐기시는 거 알겠습니까? 뭘 먹어야 되죠? 말씀! 그렇죠? 네, 이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는 그날부터 내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말씀으로는 기쁨과 충만과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맞죠?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파하는 자를 찾아가고 괴로운 친구를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 나가 지난번에 대덕산 갔다 왔었다니까. 거기 함께 이런 얘기 해주더라 한번 들어볼래? 하고 뭘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참 괴로워. 이런 얘기 아니고 괴로운 인생을 이렇게 행복으로 바꿔줬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왜 그걸 주셨을까요?
모든 자들을 그 세계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뭘 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 얘기만 잠깐 참고만 줄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뭘 주셨는지 이제, 여러분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준 것이 있었어요. 뭘 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있고 나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나 받은 거 없는데. 또 사물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뭘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19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뭘 줬습니까? 뱀과 전갈을 뭐하며? 밟으며 자 아까 10편 91편에 보니까 뱀과 사단을 밟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맞다니까요? 자, 잠깐만, 손 넣어놓으시고, 시편의 91편을 한번 펴보시죠. 찾아드릴게요. 시편 91편. 잠깐 찾고 넘어갈게요.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저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렇죠? 이사야 41장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도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어디에 돌에 문제에 형편에 병에 죽음에 슬픔에 부딪혀지 않게 하겠다. 피하게 하겠다. 재앙이 미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뭐하며?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보낼 때 뭘 줬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뭘 줬다? 능력을 줬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들고 나와 부딪히면 그 말씀 앞에 모든 게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처절이라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다 찾아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줬죠? 받으세요? 진짜요? 네, 그거 팔아먹지 마세요. 그걸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적은 문제를 부딪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며 하늘의 권세 능력을 저에게 주어서 친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